본문에서 선지자는 온 땅 거민에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권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모두 네 편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노래가 본문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 49장 1절에서 7절이며 세 번째 노래는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노래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에 네 번이나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을 본문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기뻐하시며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베풀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시는 목적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의는 다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믿는 자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이 일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일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 노래로 찬송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해야 할 자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 족속이든지 누구든지 여호와를 높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온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행하실 일이 과거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 일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구원의 사명을 실행하시기 전에 본래 상한 갈대와도 같았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이 연약하였으며 쇠하여가며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먼 맹인과 같이 암담하여 지하톡을 깊은 감옥에 갇힌 자처럼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지만 주님은 이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들 앞에서 자고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이끄셨으며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로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로 듣게 하시며 걷지 못하는 자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얽어매는 죄의 결박을 푸시고 어두운 죄악의 감옥, 형벌의 토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피를 흘리고 살을 찢는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음을 통해 죄인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너무나도 새롭고 놀라운 일이었으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주님의 역사는 찬양을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그에 합당한 감사를 돌리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에는 늘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13절은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적에서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고 대적은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에게 참지 못하시고 용사와 같이 전사와 같이 나가시며 분발하여 그 악한 세력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고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의 고통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모든 해결책을 강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이요 그 몸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교회를 비난하고 분열시키며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과 인내는 한순간에 불같은 진노로 바뀔 것입니다.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기에서 숨이 차서 헐떡이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파괴시켜 삼킬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에 대하여 오랫동안 침묵하시며 참아왔지만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잉태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기까지 열 달이라는 일정한 기간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일정 기간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 진실이 실종되고 불의와 거짓, 위선만이 팽배한 것처럼 보일 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대해 오랫도록 침묵하시며 참으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남은 자로 든든히 세우시기 위함이며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심판에 핑계할 수 없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정하신 인내의 때와 침묵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쌓아두신 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쏟으실 것이며 정직한 자들은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의 자리에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용사로 전사로 묘사하고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 평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사와 전사는 싸움에 나서면 물러섬이 없이 싸워 승리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새 생명 탄생을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 온 힘을 다하시는 모습을 이처럼 묘사하고 비유하여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행사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물러섬이 없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 힘을 다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